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문독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용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용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용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불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용했다. 그럼 나는 그것으로 인해 물질적인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됐거나 그럼 이제 나는 이용당한 거예요. 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복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이익이 됩니다. 우리에겐 더 큰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그 충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룹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뭐 쭉 이어지지만 중요한 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몇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은 정말 자기의 빚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빚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빚을 안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그게 갚아주실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갚아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집 사기를 혹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덜컥 경매에 넘어갔어요. 집이 덜컥 설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팽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때로는 생명을 구하기를 원했으나 건강을 찾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뭐 친척이 또 그 누군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을 때 그때 또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돼야 되는데 내가 잘되지 못한다 내가 복되지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부정되고 부인되고 그리고 그분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족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에게서 종종 듣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은 초신자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역시 믿을 수가 없어 혹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평강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였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이 복이 꼭 임하는 것만은 아니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논리로라면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저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자체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을 왜 시험받게 하셨을까요? 욥을 왜 어려움받게 하셨을까요? 욥이 왜 자녀가, 그의 세상이, 그의 육체가 그렇게 다 어려움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를 하나님은 높이기 위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 욥의 인내를 기억해보라고, 베드로가 욥의 인내를 기억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욥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순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결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침묵하게 되는, 진정한 침묵을 이루는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극단적입니다. 특히 또 우리 민족은 극단적입니다. 뭐 조금만 되면 뭐 극단적이에요. 뭐 종종 나타나는 게 동반자살.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그냥 뭐 숯 흘린다고 그냥 휘발유를 그냥 집에다 확 뿌려놓고 불 붙여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거 다 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식들을 안고 그리고 뛰어내리고. 극단적이에요. 자동차로 강물에 뛰어들지를 않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없어지면 저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깨끗하게 끝내자. 이러한 어떤 극으로 달리는 치닫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속에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것. 불같이 타오르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안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이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애초부터 그런 극단을 치닫을 수 있는 시작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6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를 레위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래야만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던 것을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얻어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한쪽 강도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도 살리고 나도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당신 자신도 살리고 나도 살려주십시오. 근데 다른 쪽 강도가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당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문제도 해결하고 내 문제도 해결해. 그럼 그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각자의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예? 네? 각자의 길을 가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문제도 예수님을 해결하시고 덩달아 내 문제도 좀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버림받은 강도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연합하려는 것이었어요.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려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재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얻어서 그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방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소를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세우지 않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성을 함락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복병전을 계획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복병전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을 걸던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 것을.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근데 자기가 얻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요. 욕심을 내는데 좀 더 얻으려고 하면 그들의 방식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의 방식. 그들의 방식은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선을 섬기고, 그들은 풍요와 번영과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은 애써 드린 것에 재물을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매번 양 하나는 드려야 되잖아요. 소 하나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신만 믿으면 그 신은 뭐 비도 주고 다산의 축복들을 뭐 주는 게 많은 거예요. 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신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새 먹지 말라,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천지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방 신들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바로 이방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해서 내 재물을 찾고, 내가 조금 더 해서 내 영광을 찾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영광을 누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두 차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은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아주 그냥 대기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딱 허락만 해주시면 얼른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악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왜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 달려있겠습니까? 그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 강도는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 예수님께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한테 나를 풀어달라.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정죄받는 게 아니죠. 심판받는 게 아니죠. 또 살면 그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더 많은 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 내가 내 죄다. 내가 담배 핀 죄다. 그래서 폐가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술 먹은 죄다. 내가 그래서 간이 이렇게 나빠졌어. 내가 운동하지 않은 죄다. 내가 운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음식물을 가려먹지 않은 죄야. 다 내 죄야. 하지만 영혼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솔직해요. 때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듣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막무가내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달라고 해요. 제가 이전에 술을 먹었지만, 제가 이전에 담배는 폈지만, 제가 이전에 헛된 삶을 살았지만, 제가 이전에 악하게 살았지만, 또 많은 악한 일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혹이라도 그러한 극단적인 안 좋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제사장 되게 하시는 것. 주님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하려고 하고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주님은 임하셔서 공의를 사랑하는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십니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악인에게도 주님은 성실하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공의의 언약이든 은혜의 언약이든 주님은 둘 중에 하나의 언약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언약이면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네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주 분명한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의 언약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니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될까요? 제가 누군가 실족한 얘기를 듣고 그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가 그렇게 실족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떨려요. 저는 너무 못 믿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도 사실은 그런 점이 걸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실족했을까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속에서 그들은 분명한 악을 행하신 것이에요. 악을 행하고 그 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자매가 있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을 사귀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 청년은 뭘로 알려졌었냐면 국정원에 다니는 청년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밀해요. 국정원에 다닌다니까. 근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국정원 다니는, 국정원스럽게 생겼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뭐든지 다 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국정원에 다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낭패를 봤어요. 아쉬움을 얻게 됐어요. 그게 거짓말. 내가 사귀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엔 솔직하고 담백하고 드러나고 숨기는 게 없고 다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은밀하고 숨기는 게 있고 감추는 게 있고 그런 것을 그런가 보지 뭐 하게 되다 보면 그럼 반드시 그것 때문에 뭔가 속이고 숨기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속이는 게 없고 숨기는 게 없고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숨기자. 아, 저것도 숨기자.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거짓말이 늘어나게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 이걸 숨기고 저걸 숨기고 내 이름도 숨기고 내 신분도 숨기고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면 나는 뭐가 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당하신 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당당하신 분. 그리고 그 당당하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할 것이,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드러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할 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제가 열조의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그는 숨기는 게 없었어요. 뭐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더냐? 뭐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냐?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다 아시죠? 제 속이 들끓는 것. 주님 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하지만 우리 입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원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싶습니다.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면서 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인간의 안목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그런 거를 네가 정말 좋아한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말을 해놓고 창피해지는 거야. 내가 또 사람들을 또 의식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또 봤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 찾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를 원했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멋져 보이고 싶었는데요.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요.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할 때 탁 머리에 도끼로 몽둥이로 치는 듯한 그런 강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원했을까? 이제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성실히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구나, 의로우시구나, 진실하시구나, 기뻐하게 돼. 그리고 그것 속에서 오히려 내가 악을 버리고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게 정말 명확했구나. 나는 대충 그냥 묻어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그냥 대충 아 이 정도만 해도 좀 받아주세요. 아 하나님 왜 그러셔요. 아 좀 닦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주님은 얘야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준비하고 확실히 또 준비하고 자 이제 주님 그래 됐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을 보라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는 것이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시는 것이고 신랑이 사모를 쓰는 거예요.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는 거예요. 신랑이 모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보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은 신랑인데 얼마나 초라해요. 신부긴 신부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인내해야만 하고 또 예, 무릎을 찍으면서 노력해야만 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주님은 그게 오히려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참 진실하신 분임을 생각하고 대충 기도했으니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통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진실로 지혜를 구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올바르고 굳건하고 진실하게 그런 게 없으면 양심적으로 하나님 양심적으로 예, 영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진실한 양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새로운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